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존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사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느끼는 것은, 아는 거는 아는데 잠언에 이러한 말이 써 있는 줄도 알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참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아는 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뭐 미련한 자, 또 악한 자, 또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그 좋지 않은 쪽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비춤을 받습니다. 비춤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말하자면 비춤 받은 내용이 우리가 복기 원치 않았고 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다는 자체가 시력이 있는 거고 빛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복의 하심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선하지 않은 것들을 비추시고 지적하시고 그거를 꺼집어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꺼집어내주시는 것은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그것으로 정죄하여 우리들을 처벌해서 이렇게 멀리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더욱더 이렇게 벌거숭이 돼서 드러날수록, 그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날수록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훨씬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정말 말의 단어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감사함과 감격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은 비춤을 받는 것 같아도 그 비춤 받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듣기도 전에 이쪽에서 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버린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절주절 할 때 그 말을 끊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이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는 듣기 싫고 내 말을 주장하고 내 말을 오히려 그 사람들 에게 상대방에게 말해서 설득하려고 알아달라고 그러한 식의 그러한 그 교제라 그럴까 그러한 대화를 하면은 결국은 미련한 것이요. 욕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먼저 대답하지 않지요. 우리 왜 질문하거나 할 때 그 문제를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서 퀴즈에서 확 대답해 버리는 사람, 전혀 핀트 틀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건 뭐예요?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맨 끝에 가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냐 뭐 우리 말에는 그 끝에 가서 돌리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지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냐고 그냥 앞머리만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고 생각해서 그냥 대답해 버리는 거. 사람이 그것은 그 마음에 그 교만이라 그럴까? 성급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웃어른 앞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면은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율법적인 형식적인 예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얘기한 건 퀴즈니까 빨리 경쟁 속에서 눌러야 되니까는 그렇게 앞머리만 듣고도 누른다 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그 교제는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세워주며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말 전하기가 바쁘면은 상대방을 결국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바보스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기 먹을 거못 찾는 것 같고 자기 받을 거못 받는 것 같고요. 왜 그러고 살아? 왜 바보같이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이렇게 관용하면서 품어주면 그것은 바보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면서 오히려 남을 지배하면서 그힘 있게 사는 것,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또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겸손하게 살고자 할 때는 참그 어려운 것 같아도 남을 볼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힘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울타리 삼고 거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래도 마음이 그를 존경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마음이 그를 사랑하고 그것이 참 좋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틀린 가치관을 가졌다면은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에는 크고 강하고 높고 화려하고 그러한 것에 불에 불나방에 달려들듯이 그러한 것이 좋은 거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응? 거기에는 우리가 육체에 그리고 안목에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욕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결국은 뭐냐면 이 생에 이 땅의 거를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걸 원하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안다면 우린 그 앞에 낮아지는 것이 그 앞에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결국 부끄러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서슴치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복음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려고 오신 거예요. 참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남들이 볼 때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미말의 그 찢기처럼 놓여진 그러한 삶, 손해보고 또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 이어주는 이음줄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궁궐의 왕좌의 보좌에 계시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않아요.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속에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내가 아니고 나는 따로 더 크고 화려하고 힘 있고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그러한 곳에 있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에게 배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정말 쓰잘데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말까지도 다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선하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렁차서 새 우주 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졌지만 우리가 아기를 보고서는 큰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기한테는 부드럽게 그 아이 놀라지 않게 그 아이를 감싸듯이 말합니다. 왜 아기 수준을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알아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빛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책망이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음성이 진노요, 저주요, 벌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키워 나가는데, 키워나가는 우리들 자신이 상해 있고 어리고 약하고 미숙하니까 일일이 가르치고 일일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짜증내지 아니하고 신경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벌 주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다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찾지 못해요. 나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두려워할 만한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한테 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거를 우리가 뭐예요?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그역 이용하는 그러한 그 철부지 어른네 같은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다면 악한 일이요. 몰라서 한다면 철부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없이 여기거나 그 상대방 자신을 없이 여기면 우리 그거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은 아플 수 있어요. 몸은 병도 들수 있고 또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면은 그 아픈 거 병에서도 이기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장애자도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몸이 병이 들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뼈도 상한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참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요. 그 마음이 우울해지면 마음이 외로워지고 그리고 좌절이 되고 또 원망이 되고 스스로 마음문을 닫고 그리고 정말 그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향하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으면요. 좋은 음식도 상관없고 좋은 음악도 좋은 경치도 좋은 뭐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안 해요. 세상 좋은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 하나 상한 것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병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전에 박우영 장로님하고 일본을 같이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제가 통역을 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또 권사님 간증하면서 쭉두 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목 아래에 전신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장로님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고 보고 이 얼굴 속에 있는 그러한 기능들 생각하고 다할수 있지만 그것대로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도 발이 벌어져도 무릎을 오므릴 수가 없으니까 묶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울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니까 자동차의 그 의자도 꼭꼭 묶어야 됩니다. 휠체어 앉는다 그래도 휠체어 자체도 자동차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고 또 발도 휠체어 그러니까 발판에 발을 다 묶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흔들려서 움직이면은 다시 돌릴 수가 본인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불편함과 여러 가지라는 거는 우리의 상상을 좀 넘어선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래도 제가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은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지요. 사람이 발도 이렇게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들어가지고 휠체어에다 앉히고 다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하나님밖에 못. 사람이 아무리 일으켜도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은 본인도 다른 사람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잠깐은 돼요. 그때그때는 되지만 결국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지 치유가 돼야지 그가 일어나는 것이지 옆에서 붙들어서 일어나는 거는 진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사람이 옮겨줘서 옮기는 거지 본인이 옮길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치유돼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치유가 되질 않으면은 딴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자기가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마음의 발이 꺾여 버리면 마음의 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그 증세는 누가 고치겠냐?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명철할수록 내가 뭐든지 사실대로 진리대로 잘 분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지식을 구하겠죠. 더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 지식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책 사서 읽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려 깊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명철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러한 그 소문이나 그때에 유행되는 어떠한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세대 따라서 그때그때의 변화는 그러한 유행과도 같은 우리들의 가치관과 그러한 잣대는 따를 것이 아니에요. 잣대라는 건 변하지 말아야지 정확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고 그러한 잣대라면 그 잣대는 잣대 자체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더욱 지혜를 구하게 되고 더 지혜를 얻게 돼요. 분별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더욱 세밀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몸이 아프니까 계속 지금 치료를 받잖아요. 그전에는 몸 전체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근염으로 그대로 말라져 있었으니까 전체가 그냥 딱딱했는데 이거를 풀어가면서 이 속에 굳은 몽우리들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몽우리가 생긴 게 아니라 커다란 덩어리가 부서지면서 속에 세밀한 것들이 손에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몸에 근육이 그냥 딱딱한 것만, 그래, 이제 조카들이 저보고 거북이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딱딱한 것만 있었는데 풀다 보니까 이제 뼈들이 만져지고요. 그뼈 사이에, 인대 사이에 이렇게 뭉쳐진 부분들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또 아파요, 아프기는. 그래도 계속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거는 커다란 덩어리가 세밀하게 잘라지면서 더 많이 섬세하게 그 뭐라 그럴까 나쁜 부분들이 만져지는 것이 지금 치료되어 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지금 더 나빠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속을 비춤 받을수록 죄의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린 그냥 죄인이었다. 내가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죄고 뭐가 내가 지금 틀렸고 뭐가 치우쳐졌고 지금 내게 뭐가 문제라는 거를 자꾸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혜 없음이 점점 드러날수록 지혜는 구하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 땐 절대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가 오히려 지혜를 더 구하고 지식을 더 구하게 된다. 그런데 더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대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또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뭘 구하고 내 귀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지금 얻고 있나? 우리가 적어도 지금 성경 말씀을 넣고 잠언을 넣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지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한테 들으려고도 안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오직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구한다는 걸 어딜 가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 무엇인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에게 정말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시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에서 그 나주의 성모상 이제 그게 기적이냐, 이제 사입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자기와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그런 데 빠지거나 그런 거 쫓아다니거나는 절대로 안할 텐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주가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 안에 계시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임하였든지 간에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으로 서로 이 사람 안에 저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르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인간 아니에요. 그 목사님 쫓아가면, 그, 뭐, 율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쫓아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성모 마리아가 하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 우리는 무엇에 듣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얻는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습니다. 왜? 거기에 참 지식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모든 썩지 않는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와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은 썩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그리고 치우친 것이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어떤 독이 되냐? 그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않냐고 여자 성도 따, 그 사람, 그 여자 따르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기적기사를 쫓지, 말씀대로 사는 거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에 그 비춤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벌거숭이 되는 그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과 그러한 소문에 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미혹당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나는 세상. 왜 나타나냐?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리를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꾀어요. 목적은 딱한 가지예요. 예수님 못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죠. 나한테 필요한 거뭐 주세요를.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 주시는 거여야지,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도 아버지가 어떤 형제를 통해서 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는 않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뭘 하더라도 다 구하기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어떤 의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도로든지 하나님 방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해결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사람한테 가면 날 거야. 저 사람 저 병원에 가면 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것의 출처고 모든 것의 방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묻고 모든 것에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좇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 모든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그것에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우리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알수 없고 스스로 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것을 문제시 삼지 말라예요. 우리가 만약에 할수 있는 것을 안 한다면 게으른 거죠. 그러나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받아야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일 바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여기서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사랑해서 기쁨으로 그 자기 마음을 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는데 말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물건이나 어떤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성김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시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물은 정말 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감사함과 그러한 성김을 표시하는 그러한 거는 상대방의 마음도 너그럽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지요. 그리고 그 존귀한 자, 중요한 사람 앞으로 그를 인도해 준다.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게, 마음이 열리는 데에 이 선물이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 그게 옳고 그르고 이전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을 받으면 그거는 올무가 됩니다. 조건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 이러한 그 선물은 받아서 기쁘고 서로 교제를 더 깊이 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 사람을 더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감사함이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라예요. 말을 안 해도 다 알면은 참 좋은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표시를 안 해서 서로 오해가 많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말은 또 많이 하면 어떻게다가 잘하려고 하는 게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정말 꼭뭐 비싼 선물, 그 화려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표시한 진정이 담긴 그러한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교제를 더 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 하나에는 물건 같지만 그 주는 사람의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골랐느냐, 어떻게 포장했느냐, 어떤 식으로 주느냐, 거기에 그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까지 다 해서라도 그것이 선물이 그러니까 전해주는 상대방의 그 마음, 서로 또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대한 그 교제가 그 선물로 인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깊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더 존귀한, 중요한 사람한테 인도된다. 해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실은 가난한 자나 없는 자들 구제하는 것을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은 결국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선물 주는 게 고통이 돼서 줘야만 하기 때문에 주고 안 주면 화낼까 봐 그렇게 주는 건 사실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 받아도 안 기쁜 거예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꼭뭐 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상대방의 얘기가 나오면 원고뿐 아니라 피고가 오면은 양쪽 말이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 말에 그 빠져가지고 너무 동조하지 말아라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입맞춰가지고 그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너참안 됐다. 너는 참 잘했는데 너는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그또 다른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부부싸움에도 그렇고 형제의 어떤 그 문제에도 그렇고 뭐든 그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 버려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남의 싸움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길에 가다가 미친 개 귀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면요, 그 이제 술집에서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면은 뭐예요? 전부 다 싸워지지요 거기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치고 바꿔요. 그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다 욕구불만이고 그냥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같아요. 왜 싸웠는지 상대방들 알수 없어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물건 던진 게 맞았다. 그러면 또 가서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매스컴이 어떠한 그 가십을 갖고 진짜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라고 그래도 표현하는 말에 따라서 어느 또 면을 강조하나 아니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당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 조작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세뇌당하듯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합니다. 그렇대. 그런 거야. 아니야, 진짜 그래. 자기가 마치 겪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 매스컴은, 사회를 좋은 길로도 이끌 수 있지만,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자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걸 할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면은 세상의 그러한 말의 위력,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매스컴이, 세상 이론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는 일 없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매일 쓰잘데없는 다른 것에, 남의 싸움에, 남의 부부 일에, 남의 집안 일에, 정말 남의 사생활에 다 간섭하게 만들어요.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의 일이 내 입에 화제가 되고,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화제가 돼요? 어느 집이 누가 어떻고 누가 뭐 하고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 그 사람들이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식의 사상을 갖고 어떠한 식으로 살았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중들이 마스컴에 따라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도록. 근데 또 그거가 뭐가 거짓말이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거를 서로 공격하지요. 정말 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사실입니다 하고 나오면은 그 사람은 신용 없어지고 또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어떠냐예요.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잘했는데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옳게 보겠느냐는 얘기죠.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상대방도 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두 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공정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무고한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건 빨라요. 상대방이 오면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동조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오해한 거, 잘못한 거를 우리가 같이 동조해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비춘 받는 자요. 내가 제단에 올라간 제물이요. 내가 나 스스로도 모르는 자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는 끌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둘다 놓고 제비 뽑는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옳고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난 요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거를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 뽑기는 무슨 내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툼이 있을 때두 사람 다 상, 두, 뭐 여러 편이라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한발 물러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툼이 멈춰진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강한 사람끼리 중에 A, B, C, D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강하고 옳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A, B, C, D 다 하나님 밑에 엎드려 잠잠하면은 화평케 되는 거예요. 우린 각기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 없애고 똑같은 것 만들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오히려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배치하시고 다르게 살고 정말 키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달라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거기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군가 인간적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잠잠해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에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지요. 내가 결정해도 또 불안하고 또 그게 번복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럴까 저럴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평강이 임해요. 갈등이 끝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 자꾸 반항하는 사람, 뭐가 화가 나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노엽게 되는 건꼭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우리 원망받을 만한 그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다가도 그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노여운 사람들, 그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 어떠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한 다툼, 서로가 옳다고 하고 서로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다툼은 마음문을 어떻게, 산성의 문빗장까지 꽉 닫은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사실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상대방이 노엽게 됐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억울하고 뭔가 모욕을 느꼈을 때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정말 왕의 왕 주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노엽게 하세요? 거기 지혜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그 사람이 못났으니까 못났다고 하지. 그게 사실이라. 우리 그런 식으로 말해요. 병신을 병신이라고 한 거예요. 도둑을 도둑놈이라고 한 것뿐이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해요. 내가 너를 기뻐해, 하고 하세요. 내가 너를 귀히 여겨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를 정말 너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 앞에서 우리는 변명도 안 됩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로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자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기뻐해. 내가 너를 싫어하잖아.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너를 축복하기 원해. 너가 행복하기 원해.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해. 네가 건강하기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요. 우리의 짐을 내려주는 것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털 다독거리고 안위의 하나님이세요. 안위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세요? 우리의 실체를 모르세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아세요. 절대로 속는 일 없이 우리 자신보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형제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사실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환자 다루듯이, 아기 다루듯이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만큼 약한지를 맞추어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노엽게 한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의기소침해질까 봐.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자라나갈 그러한 기대를 잃어버릴까 봐 그렇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의 의욕이 아니라 내가 뭘할수 있다 하겠습니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고 키우시고 나에게 두신 그 기쁘신 소원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꺾일까 봐 그건 믿음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시고 실수 없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한번 그렇게 노엽게 하면은 그 마음 다시 회복시키기가, 그 마음과 다시 교제하기가, 화목해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래.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하고 엄마는 자기를 받아줄 거다.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 고백, 그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될 거, 얼마나 계속 받아들여야 될 거, 계속 기다려야 될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달하지 않으면 안 받아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 내릴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구하기를,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다 부숴주신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그 건널 수 없는 그큰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무너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스트레이트니 그냥 갈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너엽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너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대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형제든지. 그 사람의 문이 한번 닫아져 버리면은 그게 그 성문의 문빗장까지 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만큼 중요히 여기시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 중요히 여기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를 밝혀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빛 가운데 갈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세요. 내가 이런 너의 죄를 씻었고, 이런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이런 죄를 다 해결해 줬다. 이제 그것은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기 위해서, 벌주시기 위해서 죄를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그리고 그 죄에서 이미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자,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떨어져 건져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자원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를 비춰주소서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면을 비춤받지 않습니다. 남의 형제의 티는 알고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돼요.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에요. 빛을 비춤받는다는 거는 빛의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추실 때, 그냥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정직히 화답하면 돼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배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내 배를 채운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내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잣대와 내 마음의 감정 모든 것이 우리의 혀로 나타납니다. 남을 향해서도 나타나고 나를 향해서도 나타나요. 나에 대한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죽입니다. 내게 독이 되고 나의 그 자라는 싹을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안에서 키우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는 안 돼, 안 돼, 안돼 하는 걸로 다 잘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된다, 된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잘할 수 있어 하고서 자꾸 하는 거는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잘한다는 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말조차라도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으면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하고 떠났다는 거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내 영광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너는 안 돼, 너는 안돼 하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한다면은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너는 왜 그러니? 너 같은 애가 태어나서 너는 해봤자 싹수가 너래. 그러한 말들 때문에 그냥 어려서 그 박힌 말들 때문에 얼마나 커서까지 상처를 안고 그게 정말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을 장애인 만든 게 많아요. 그것이 뭐꼭 엄마, 아빠 얘기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도 형제라도 누구라도 그렇지만 그 말이 마음에 박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괜찮아 하는 거를 안 받아들여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정대로, 우리의 잣대로, 쟨 그대로 혀로 뱉어버리면은. 우리 쓸데없는 독을 많이 먹으면 우린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독을 많이 먹어도 상해요. 남에게 많이 먹여도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말은 유순한 말, 선한 말, 그건 말하는 어떤 마음에 그 담긴 그릇 같은 거라면. 내용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에게 그 생기를 불어주는 그 말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나?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게 우리의 영혼의 밥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혀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면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나가면 그것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그러나 내 말은 남도 병들게 하고 나도 병들게 합니다. 병만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아내를 얻는 것. 여기에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들만 넷이 있는데 저희 여자니까 여자는 알잖아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들이 넷이 있는데 저는 아들들이 어떤 부인을 원하느냐 할때한 번도 그걸 제대로 물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동안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정한 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런 거를 말한 일도 없고, 또 실제로 누구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거를 조건 삼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주위에서 듣는 많은 이렇게 얘기들이라 그럴까? 그걸 듣고 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냐면은 남자들이 하나도 그 부끄럽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럴까? 그냥 예쁜 여자를 찾더라고요. 좀 너무 놀랐어요. 여자도 뭐 키가 크고 뭐그 멋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찾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하고 사는 거거든요. 외모하고 살지 않아요. 남한테 나하고 같이 걸어가서 멋있는 사람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하고 있다.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사람하고의 관계고 교제고 삶이 거기서 같이 가는 건데. 어떠한 가치관과 서로의 그 역임과 성품과 그 사람의 습관과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가 오히려 훨씬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외모적인 거가 그냥 탁탁 튀어나오고 조건이 거의 다 외모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렇게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은 어렵게 돼 있고 상하게 돼 있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나를 남편으로 섬겨주고 나를 그 남편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아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정말 아내로서의 준비된 그 준비시킨 그러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내 잘 얻는 것이 그 남자의 일생을 좌지우지해요.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 신데렐라 되기를 만나서 신데렐라 되기를 원하지만 나를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남자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아내를 찾는 것이 행복한 거다라고, 복을 얻는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아내 맞아야 행복을 줄수 있는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만남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일생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부모가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결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행복한 그 결혼 생활, 내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기대까지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행복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결혼 생활이구나 하는 거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로부터 오는 짝꿍.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을 각각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자들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너희들은 이제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제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온 여자로서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고서 하나 돼서 사는 삶과 내가 원해서 내가 취해서 내가 그것도 외모를 보고 아리따워서 취한 그것과의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수 있고요. 내가 취한 사람은 내가 버리고 내가 서로가 뭐예요? 정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으면 아무도 가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가난한 자는 낮아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요.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없이 여김도 받고요. 그리고 소외된 그러한 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간절한 말로 말을 하고 또어그 긍휼을 구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부자는 거만하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요 갖고 있는 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자세가 나온다.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교만한 것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가난이 꼭 겸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적어도 거만하게 남에게 거만을 떨지는 않지요. 엄한 말로 남을 다스리려고는 안 해요. 우리가 낮춤을 받는다는 것은 참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낮아져야 당연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낮춤을 거꾸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낮춤 받기를 싫어하고, 세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은,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세움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워지면은, 스스로 서서 남을 없이 여기고 거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거만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드름 떨게 거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낮춰지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아무도 안 원해요. 가난한 거 아무도 안 원하고요. 그러나 유익됨을 따지자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부해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힘삼아서 울타리 삼아서 내 돈이 나의 반석이요, 내 돈이 내 구원의 뿔이요, 내 돈이 내 산성이요, 내 돈이 나의 의지하는 자라. 이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더욱 나쁘다는 얘기예요. 돈 있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성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그 교육적인 학력 또 경력 그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집안에 내가 누구 자식이다 뭐 그런 거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다 그런 것 갖고 우리가 지금 힘을 삼으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 삼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긍휼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긍휼을 구하지만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게 사람들과 나누며 살수 있어요. 베풀 때 우리가 구제할 때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뭐 모르게 하라 그럽니다. 받을 때 그런 말안 해요.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 건네줄 때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조심스러우냐? 내거 주느냐? 하나님 거 전해 주느냐예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은 내거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주었다가 없어요. 내가 전해준 것뿐이죠. 내거준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빠져야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몰라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했으면 그걸 외우고 있어요. 내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베푼 거는 내가 베푸는 그 자리에 그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지. 내거준거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었다는 그러한 높은 마음과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봅니다. 많은 친구 얻는 것은 해를 당한다. 우리가 그 돈을 따라오고 지위를 따라오고 내 외모를 따라오고 나의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것 같아도 그렇게 얻으면 오히려 거기서 해를 당한대요.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가 몇 사람 정말 형제보다 나은 자도 있다. 그러니까 친구 아무도 사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린 참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서 극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 사람은 다 사람이야.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하나님이 통로로 붙여주신 그 사랑까지도 다 경계하고 다 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를 못 받아요. 나누지 못해요. 나누면 나도 줘야 되고 나도 받아야 되는 건데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한테 줄 필요 없어. 줘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주면 주는 통로로 있는 것이지. 줘서 내가 뭘 받을 거 아니까 줘봤자 소용이 없어가 필요가 없다고요. 또 내가 받아야만 사는 게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 통로 되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직접 의지하고 손 내미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나의 유익, 나의 재미, 나의 끼리끼리, 내 중심에 어떠한 친구들을 만들면 거기서 해를 당한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내게 정말 형제보다 가깝고 유익을 줄수 있는 친구는 몇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때 자기 그러고서 지금 몇십 년을 더 살아있어요. 치유돼서. 그런데 그때, 아, 내가 서른인 이 나이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걸 통해서 가장 유익을 얻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정리할 수 있게 됐대. 그때까지는 아무도 끊지를 못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모두에게 쫓아가고, 모두에게 잘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내게 그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그렇지 않은 스쳐가는 사람들은 잡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어준 지체, 그건 잡아야 돼요. 그건 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악으로 유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꼭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음녀의 매끄러운 말과 유혹하는 그 말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보게 하고 가게 하는 거는 끊어야 돼요. 하나님도 쫓아가고 사탄도 쫓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형제보다 나은 친구, 그거는 주 안에서 이어진 지체들이에요. 친구는 계속 사랑하지만 형제들은 고난당할 때 같이 있기 위해서 있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주 안에서 지체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아 늘 같이 살면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한테까지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한테까지 마음을 경계하면 우리 사람하고 마음 상하면은 주님하고도 토라져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면은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안 버립니다. 세상은 날 몰라줘도 모든 친구가 날 버려도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친구고 나의 좋은 친구예요. 형제보다 나은 친구예요. 늘그 주님의 정말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리고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계속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어떤 친구? 주님의 친구들. 세상 친구가 아니라 내 중심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나와 친구 삼아 같이 갈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찾느냐, 주께 받느냐. 주께 받는 거는 주께 구하고 주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건 내가 두리번거리고 내 열심으로 내가 해서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내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을 보고 있고, 어느 쪽에 귀 기울이고 있고, 어느 쪽에 마음을 열고 있고,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도 오직 주님께 구하고,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 따르는 삶. 그러한 복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을 아무, 정말 꺼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무한하신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